자, 오늘은 다니엘 첫 번째 시간입니다. 뜻을 정하고 인생을 시작하라라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이제 지금 오늘부터 다니엘서를 강의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다니엘이라는 이름도 많이 들어봤고 또 다니엘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다니엘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요한계시록과 함께 종말론에 관련된 책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묵시적, 그러니까 그 종말론적 그 예언서의 관점 이런 것이 포함되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 다니엘서를 바라볼 수 있는 것도 당연한 일입니다. 저 또한 이런 관점에서 다니엘서를 배워왔고 설교를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는 어렵다. 그러니까 다니엘서 그러면 이제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주일학교에서 많이 하는 게 이제 다니엘과 사자굴 그 얘기가 제일 많으면서도 사람 어른들은 다니엘서는 좀 어렵다, 또는 신비롭다, 좀 또 무섭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거기 또 뭐 생물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막 숫자들이 나와서 그것을 또 이제 풀려고 하기 때문에 미스테리하다라는 생각도 들고 또한 이것을 통해서 또 무리한 해석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번에 다니엘서를 다시 공부하면서 이런 묵시론적, 그러니까 예언서에 대한 관점보다는 오늘 현실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실제적으로 프랙티컬하게 주어져야 할 강력한 메시지라는 것을 다시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과 이제 서론으로 그 배경과 역사에 대해서 그 말씀하겠습니다. 다니엘서는 이사야서, 느헤미야, 예레미야, 에스겔과 함께 다섯 개 해갖고 대선지서 중에 한 권입니다. 근데 다니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앞으로 될 일을 하나님께서 받아 전하는 어떤 선지자적 기능을 갖고 있지만 다니엘서를 보면 다니엘을 하나님이 선지자를 부르시고 기름 부으는 장면이 없습니다. 다른 선지자들은 누구누구의 어디의 아들인데 그들을 불러 선지자로 세웠다 이런 그 선지서에 나오는데 다니엘은 선지자로서의 어떤 기름 부음을 받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은 이 개인적인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충실히 해낸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여러분과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니엘서를 어떤 그 뭐 특별한 사역의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다니엘서의 그 진정한 의도와 목적은 종말을 강조하기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환영받지 못하고 위협적인 세상 속에 처해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래도 하나님이 이 역사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을 믿고 인내하라는 줄기찬 메시지가 다니엘서의 진정한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니엘서는 오늘날 바벨론과 같은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다니엘처럼 마음을 굽히지 않고 뜨거운 영적 도전을 통하여 승리하는 삶을 안겨주는 복되고 살아있는 능력의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오늘 1장 8절에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뜻을 정함으로 그의 인생을 출발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향해 갈 때 우리의 삶이 어떠한 그 목표를 이루지 목표 없이 출발을 하게 되면 그 목표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가 목표를 정하는 것이 중요하냐면 우리가 목표를 확실히 정하고 떠나가면 그 일정 중에서 우리에게 곁가지가 붙는 것이 있습니다. 그 곁가지가 붙을 때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방법이 확실화되는 거예요. 근데 뜻을 정하지 않으면 이리로 갈까 저리로 갈까 이걸 할까 말까 얼마나 많은 낭비를 해야 되고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다니엘이 1장 8절에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라고 했다는 것이 인생을 출발한 것입니다. 이것이 다니엘과 우리 모두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이 혹시 여러분의 인생의 삶 속에서 아직 뜻을 정하지 못하고 그냥 갈팡질팡 이것과 저것과 하면서도 예수를 믿고 계시다면 이 다니엘서를 배우시면서 여러분의 뜻이 정해지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은 하나님께 뜻을 두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것을 우리가 다니엘서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뜻이 분명한 인생을 살았던 다니엘에게 부으시는 주님의 섭리하심 모든 것이 주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과 은혜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똑바로 바라볼 수 있는 것이 다니엘서의 특징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복음의 본질과 다른 것은 타협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기로 작정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이죠, 그렇죠? 그래서 다니엘서를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의 주관하심과 다스림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일차적인 긴장을 유지하고 살아야 돼요, 우리가. 그 긴장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왜 렌트 살고 하다가 집을 살려고 합니까? 어디든 뻑하면 나가라, 이사해야 되고, 이런 긴장감이 없기 때문에 집을 살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가장 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가장 갖는 긴장감이 무엇이냐면, 오늘 그 우리가 부른 찬양, 여러분들이 그 찬양을 잘 못하더라고, 잘 못 부른 이거예요. 이 세상이 내 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집이 아닌 세상에서 살리니까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몰라요. 내 집이면은 내가 편안하게 내가 사는데, 내 집이 아닌 이 세상에 살고 있으니까 언제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살아갈 때 가장 갖는 긴장감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라는 거야.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성가가 말하듯이 우리는 이 세상 안에 있지만 이 세상에 속해 있지 않다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사는 긴장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지상에,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관건이고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라는 거예요. 사업을 하면서 성경적 기준을 온전히 유지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또 영국의 교사들은 기독교 교육 신앙에 대한 헌신을 공개적으로 드러나는 거죠. 하나님을 얘기하고 공개적으로 기도하고 이런 것을 할 때 징계 조치를 받고 너희가 이런 일을 당할 것이라는 그런 위험을 받기도 합니다. 또 북아일랜드에서 빵집을 운영하던 그리스도인 부부가 동성결혼을 지지하라는 문구로 장식된 케이크를 판매를 거부했다가, 여러분 몇 년 전에 그거 있었잖아요. 그래갖고 벌금 물었잖아요. 끌려가고 유죄 판결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곧 신앙 양심에 따라 가게를 운영하면 사업체를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또 기독교의 박해가 심한 곳에서 삶은 생사 여부, 목숨이 달려있는 상황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그럼 이런 상 가운데서 여러분들은 세상과 어떻게 타협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세상에 도전하시겠습니까? 이것이 다니엘서가 보여주는 주제입니다. 여러분이 케이크 가게를 하는데 이거 달라고 안 한다, 안 한다 그랬고 끌려가서 벌금 물고 유죄 판결 받겠습니까? 아니면 뭐 나리키면 붙이라는 게 해놓은 거니까 그냥 붙이고 살지. 그냥 뭐 내가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부인하는 거 아닌데 이렇게 타협하시겠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삶에 주는 딜레마인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을 보여주는 것이 다니엘서라는 거예요. 그 다니엘서에서는 다니엘과 친구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또 다니엘이 받은 환상을 통해서 이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고, 주제는 딱 하나예요. 한 분이시며 참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적대적이고 때로는 목숨을 위협하는 국가와 문화와 정부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일하고 살아남을 수 있는가 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망했습니까? 다니엘은 나라가 바뀜에도 불구하고 거의 한 80이 넘었는데도 총리 중에 총리를 하고 생애를 가졌던 사람입니다. 나중에 거기 보면은 왕이 다니엘에게 꿈을 해석해주면은 상도 주고 뭐 보화도 주고 모두 준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나 그거 필요 없다라고 그래. 자기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갖고 있고 그건 필요 없고 그건 다른 사람이나 주라 그러네. 그래도 내가 그거 받지 않아도 네 꿈 해석해 줄게 하는 그러한 태도로 이 세상을 살아간 사람이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엔 다니엘서를 여러분과 함께 강의하면서 이제 숫자를 풀어가면서 미래를 예측하는 종말론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어떻게 우리는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이 우리를 소유하고 세상의 타락한 가치와 전제라는 틀 안으로 우리를 억지로 밀어넣지 않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1장 1절에서 2절을 보면 유다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싸더니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당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들의 보물창고에 두었더라 라고 하는 것이 다니엘서의 시작입니다. 이 구절은 짧지만은 다니엘이 다니엘서의 어떤 역사적인 배경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는 한 거의 한 BC 600년경으로 우리가 지금 중동이라고 부르는 여기 보시면 이것이 이제 지금 현대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라크 있고 시리아 있고 이란 있고 사우디아라비아 있고 이제 이런 게 있고 지중해가 있고 근데 이제 그때 있던 것이 아수르와 이집트와 여기 바벨론. 이거 아수르 제국. 이거를 지금 이렇게 하고 바벨론 제국이고 이렇게 이제 지금 되는데 지금 우리가 여기 중동이라고 부르고 있는 지역이 지금 그 아수르와 바벨론과 이런 나라가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수르가 한 150년을 지속하면서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주위의 많은 나라들을, 작은 나라들을 정복했어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로 정복당해서 멸망한 나라가 BC 721년에 사마리아를 수로 삼았던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망했습니다. 그래서 반면에 아직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았던 남유다는 멸망은 피했지만은 그로부터 한 100년 이상 아수르 제국에 조공을 바치는 거야. 그러니까 속국으로. 그러면서 이제 지내했는데 지금 이 아수르가 멸망의 때가 온 거예요. 그렇게 큰 제국이 몰락하기 시작하면서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그 지배를 받고 있던 작은 나라들이 어떻게 하려고 그랬겠어요? 야, 지금 때가 있다니까 우리가 독립을 하자 하고 어떤 독립전쟁을 꿈꾸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독립하기 위해서 반란을 시작했는데 이것이 이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한 1990년대에 유럽에서 소련이 몰락한 후에 수많은 작은 나라들이 독립을 선언하고 분리되었던 것은 역사가 늘 증명을 하고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 목사님이 바라는 거 있잖아요. 중국이 빨리 이렇게 망해, 중국이 무너지면 그 있는 어떤 작은 그 소수 민족들이 일어나서 분리되기를 원하는. 그러니까 역사는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지금 이제 아수르 제국의 숙박을 받고 있던 나라들이 지금이 기회다 벗어나려고 할 때 새롭게 부상하는 신흥 세력이 어디 있느냐? 이 바벨론이란 거야. 바벨론이 이제 신흥 세력으로 나타나고 있었던 거야. 그러면 지금 이 아수르와 바벨론이 있기 전에 옛날에 그 영광을 누리던 큰 나라는 여러분 어느 나라라고 생각하세요? 성경에 나오는 애굽입니다. 모세 시대부터 그때는 애굽이 이집트가 큰 이런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데 지금은 이 시대 아수르와 여기 있을 때는 애굽은 그렇게 큰 힘을 갖고 있지 못했지만은 그래도 내가 옛날에 이런 나라인데 하는 그런 영광을 회복하려는 것이 끊임없이 애굽도 그 영광을 회복하려는 그런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이 바벨론에서는 누가 나오는 느부갓네살이라는 젊은 왕이 지도력을 해서 메소포타미아 유럽 남쪽 끝에서 북상하는 이제 바벨론이라는 국가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수르 제국에서 벗어나려는 것은 작은 나라뿐만 아니라 아까도 얘기했죠. 과거의 영광을 누렸던 애굽의 영광이 다시 한번 일어나야 되겠다라고 꿈을 가지고 지금이야말로 과거의 지배력을 재확립할 수 있는 적기라고 생각하고 이 바벨론이 일어나려고 그러니까 이 아수르가 어떻게 하겠어요? 바벨론을 일어나지 못하게 하려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벨론을 일어나지 못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애굽이 누구를 도우려고 그러냐면 아수르를 도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수르를 도와서 바벨론을 못 일어나게 하려고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아수르를 도우려고 그러면은 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통과해야 돼요. 그러니까 누구를 통과해야 되냐? 유다를 통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유다를 통과해야 되면 유다는 애굽에게 그 길을 내줄까요? 안 내줄까요? 왜 안 내줄까요? 유다의 왕, 적은 아수르예요. 아수르가 이기려고 애굽이 도와주러 가는 것을 막으려고 해주니까 안 도와주려고 유다가 일어나서 이게 열왕기상 하나 거기 보면 이게 다 나오는 그 전쟁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 그랬거든. 나가지 말라 그랬거든. 근데 아수르를 돕기 위해서 군대를 일으키고 나가는 이집트를 맞서서 유다가 나갑니다. 그 당시 유다의 왕이 누구냐? 요시아였어요. 유다 왕은 어떤 전략을 구성했냐면 아수르를 도우러 가는 애굽을 팔레스타인 땅에서 통과하지 못하도록. 근데 그 전쟁이 어떻게 됐겠어요? 게임이 되지 않았어요. 그 유다가 망합니다. 패합니다. 그리고 나서 유대 군대는 유다는 무기토에서 패배하고 난 다음에 요시아의 왕의 아들 후계자 살룸이 애굽으로 포로로 끌려가요. 그러니까 우리 전쟁에 타겠잖아. 끝나면 속국의 왕자들을 갖고 가서 어떤 인질로 삼잖아요. 그리고 애굽은 예루살렘에 애굽의 꼭두각시 왕 여호야김이라고 왕자에 세웁니다. 애굽의 꼭두각시 왕을 세우는 거야, 유다에다가. 그것이 지금 바로 다니엘서 1장 1절에 언급된 왕인가. 여호야김이 됐다는 거. 그러니까 이것이 아주 단편적이라 해도 세계 역사는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서로 물고 물리는 그런 상황이며 이 상황에서 지도자가 판단을 잘못하면 나라가 멸망의 길로 간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당시 인간의 판단에 의해서 보면 유다를 압박하던 아수르가 망하려고 할 때 이를 도우려는 애굽을 돕지 않는 것이 애국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떤 한가 있어요? 그거 돕겠어요? 어떻게 보면 마땅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유다가 졌어요. 왜? 하나님이 그때 선지자를 통해서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고 했어요. 아수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애굽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랬는데 유다 백성은 하나님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백성을 그 전부터 말씀하셨어요. 포로 되어 갈 것이다. 니네 백성들. 그러니까 예레미야와 에스겔 선지자가 끊임없이 그 얘기를 했는데 이 사람은 안 들었던 거예요, 유다가. 백성을 포로 70년 계획이 있다고 예레미야 선지를 통해 전했지만 유다 백성은 듣지 않아. 왜? 우리가 어떻게 포로가 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망할 수가 있어. 우리 하나님의 나라서면 이럴 수가 없는 거야. 그런데 느부갓네살이 새로 부상하는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이 애굽의 모든 시도도 무력화하고, 그러니까 애굽은 이 갈그미스 전투에서 바벨론에서 이게 오다가 갈그미스 전투에서 애굽은 완전히 바벨론에게 느부갓네살에게 격퇴되고 맙니다. 이 전투의 결과로 바벨론은 그 메소포타미아와 서아시아 전체를 지배하는 세력이 되고 다음 70년 동안 그 세력을 유지하다 망했습니다. 여러분 왜 70년만 그렇게 큰 나라가 왜 70년만 하다가 망했을까요? 하나님이 쓰시는 계획이라는 거예요. 역사는 큰 나라가 일어나고 멸망하고 일어나고 멸망하지만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그 기간도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벨론을 일으킨 이유는 인간의 어떤 위대함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벨론을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70년 쓰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났는데 70년 후에 망한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포로 기간이 70년이 우연이겠어요? 다 하나님의 손 안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다니엘서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당시에도 하나님의 손에서 모든 것이 움직인다면 지금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장 1절은 한 시대의 종말이자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지역의 작은 나라들은 바벨론의 권위에 굴복하고 유다 역시 그런 작은 나라 중에 하나예요. 바벨론에 굴복하는 작은 나라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느부갓네살은 이 갈그미스 전투에서 승리한 후 직후 남아에서 예루살렘을 위협합니다. 그리고 소수의 사람을 일단 포로로 끌고 갑니다. 아마도 정치용으로 인질이었을 것입니다. 이때 인질로 잡혀갈 대상은 고위층 사람이었을까요? 아니면 힘이 없는 그냥 가난한 백성이었을까요? 고위층 백성이 인질로 끌려가는. 그래서 이 초기에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중에서 있던 사람이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당시 이들은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아마 10대 청년들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포로로 끌려간 거 보면 이들이 어떠한 백그라운드를 갖고 있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가난하고 힘없는 것보다는 어떤 교육을 받고 어떤 그런 집안에 이런 좌절하는 건 알 수가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이들은 예루살렘에서 아마 신앙적인 직분이 아니라 그걸 공부하면서 유다 나라의 어떠한 그 정부나 유다 나라를 위해서 훈련을 받으면서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일을 하게 되리라고 이 청년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렇죠? 자기네들이 이렇게 포로로 끌려가리라고 생각을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멀리 이교도를 믿는 적국의 이국 땅으로 끌려가서 온통 낯설은 이방인, 외국인들, 다른 언어, 다른 문화, 무엇보다도 수많은 신들과 우상들에 둘러싸여 이렇게 살게 됐으니까 이들은 아마 멘붕이 되고 아마 패닉 상태였을 것입니다. 이 소년들에게 이런 이국 땅의 삶은 어떠할지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멀리 부모에게 떠나 이국 땅에 살면서 그래도 다니엘이 처한 이런 환경은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생활이 쉽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니엘서 1장 2절에 언급된 이 사건은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쳐들어와서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모든 예배드리는 그 성전 기구를 바벨론으로 실어가고 이것이 바벨론으로 실려가는 것이 언제 예언이 되어 있는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구약을 배웠으면 히스기야 왕 때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려서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 기도했잖아요. 하나님이 생명을 어떻게 해서 15년 연장시켜줬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즐겁고 좋은 일이겠습니까?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히스기야 왕을 축하하러 사절단이 옵니다. 아, 왕이 이렇게 회복이 되고 그렇다니까. 이때 히스기야가 뭐 했어요? 자랑해갖고 자기 창고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의 창고를 다 열어줘서 다 보여줬어. 다 있거라고.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 이거 다 네가 자랑했는데 다 이거 끌려가고 다 파괴될 거고 다 포로로 끌려갈 거라고 얘기했어. 그랬더니 히스기야가 그 당시에 엎드려갖고 회개했어야 되는데 아, 내 대에서 일어나는 일 아니면 it's okay. 아들의 그래서 히스기야 왕 아들 후에서 일어나 요시야 왕 후에서 일어난 일이 이거라는 거야 지금. 그러고 나서 바벨론으로 사람 포로 잡아갖고 후에는 몇 년이 지난 더 나쁜 상황이 유다에서 일어나는 것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도 끊임없이 바벨론에 대해서 반란을 일으킵니다. 독립하려고. 하나님이 포로로 잡혀간다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싫겠죠. 포로로 잡혀가고 망한다는데 네 하나님 좋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자. 이게 아니고 계속해서 반란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 지금 유다의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유다를 치기 위해서 도성으로 접근하는 사이에 이 여호야김이 그때 죽어요 마침. 이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올 때 그러자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이 느부갓네살에게 항복합니다. 도성은 지킬 수 있었지만 여호야긴 역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은 여호야김은 애굽에서 세운 꼭두각시 왕이었어요. 근데 죽고 그 아들 왕이 사니까 아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니까 바벨론 왕이 또 어떻게 했겠어요? 또 꼭두각시 왕을 바벨론에서 유다에게 세웁니다. 그 세운 사람이 누구냐면 시드기야예요. 근데 그 시드기야 역시 예레미야 선지자의 경고와 조언, 즉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잡혀가 70년 동안 있고 돌아와서 회복할 거란 말씀을 무시하고 시드기야가 또 반란을 시도합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느부갓네살이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그 누구도 살려주지 않고 예루살렘을 포위 공격하고 예루살렘 주민을 18개월 동안 큰 고통과 기근과 질병 가운데 살게 만드는 BC 587년 성벽을 부수고 도성을 몰려들어가 완전히 사육하고 자행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다윗의 도성을 파괴하고 성전을 약탈하고 불태워 자네와 재만 남게 됨으로써 유다왕은 멸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11기하 25장 7절에 보면 그때 시드기야가 반란을 일으키던 시드기야가 어떻게 되냐?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바벨론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노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유다왕 시드기야는 두 눈이 뽑힌 채 노사슬에 묶여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많은 주민들이 포로로 잡혀가면서 예루살렘 땅에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포함한 가난한 사람들만 그 땅에 남아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그 아들이 왕자가 적군의 왕 앞에서 죽고 그 왕이 막 눈에 뽑히고 이거 했을 때 여러분 우리 역사에서 생각 이렇게 비슷하게 연상되는 사건이 뭐 있습니까? 영조. 영조는 그래도 자기 아들하고 인간관계죠. 이거는 적국이 와서 이렇게, 여러분 명성황후 생각 안 나세요? 일본이 들어와서 민비를 죽이잖아요. 그, 우리나라 그 왕비를. 그것처럼 남의 윤곽에 망하면서 백성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왕도 사라지고 성전의 모든 기구들이 이방신전으로 지금 옮겨져 가고 있는 것이 유다의 현풍입니다. 그럼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하나님의 백성의 나라인데, 근데 놀랍게도 1장 2절에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손에 넘기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지금 이 성경을 대하면서 마치 회고하듯이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원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벌하시고 왜 훈련하시고 회복시키려 할 것을 계속 알고 마침내 하나님의 심판이 집행된 것을 알기 때문에 이 사건을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당시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떠했을까? 우리가 그 안에 있었다면 이거를 이해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해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 유다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들을 기회가 있었다고 해도 그들은 습관적으로 그의 말을 무시했습니다. 이것이 그 당시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도 하나님의 메시지는 우리에게 전해집니다. 근데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합니다. 그들은 더 기분 좋은 메시지를 전하는 다른 예언자의 말을 듣는 편을 좋아하고 악화되는 현실 속에서 정치적, 외교적 혼란은 당혹스럽기도 하고 이해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왜 우리의 생각과 다른 방향으로 되지?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데 왜 나의 삶은 점점 이렇게 다른 방향으로 갈까? 이런 계속 질문이 나오는 것이 지금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에게 똑같이 일어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나라가 망한다고 하는 게 말이 돼? 애굽을 저지함으로 아수르로부터 살아나려고 전쟁을 했는데 전쟁에서 지고 나라를 망하게 하는 적대국에 대해 독립투쟁을 이끌고 나라를 구하려고 했는데 왕의 아들은 다른 나라 왕 앞에서 살해를 당하고 왕은 눈이 뽑힌 채로 포로로 끌려가고 더 나쁜 결과를 초대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왜 우리가 이런 취급을 받도록 내버려 두신다는 말인가 하는 질문이 생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도 우리의 삶 속에 나온 왜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그래도 하나님을 믿고 발버둥을 치려고 하는데 왜 우리의 삶은 더욱더 구렁텅이로 빠지고 해결되는 일은 없고 왜 우리가 이런 취급을 받아야 되는가,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그런 일들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믿으려고 죽을 힘을 다하는 것 같은데 상황은 죽어라 죽어라 하는 상황으로 가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은 역사적이든 개인적이든 위기 상황입니다. 우리에겐 위기 상황인가. 그럼 이 위기에 처했을 때 우리의 신앙은 어떠한 것인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이 어떻게 된 것인가. 도대체 하나님은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부터 약속하시고 내가 큰 나라의 백성을 이루고 큰 나라를 이루고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그 약속이 지금 산산조각나고 있지 않습니까? 도대체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이런 질문이 우리의 삶 속에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일이 어떻게 되는가? 오늘날 근데 교회를 보세요. 교회가 우리가 생각하는 정말 하나님의 희망과 소망과 뜻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교회가 되어 있는가 보다는 우리가 교회를 생각하면 답답한 것이 더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될 것인가? 다니엘서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얘기한 이러한 신앙과 현실 사이의 모순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다니엘서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 모순 속에 살아가야 했지만 그런데도 살아남았을 뿐 아니라 새로운 사실에 적응하고 자신들의 믿음의 순수성을 지켜낼 수 있었던 젊은이들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이 바로 다니엘서라는 거예요. 이들은 하나님의 통제를 벗어난 것 같은 저런 보는 세상에서도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도 도대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건가? 하나님의 통제하시는 건가?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신 것 같은 세상에 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은 여전히 통제하고 계시다고 믿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이 다니엘서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그들이 살던 세계를 집어삼킨 국제적 위기 때문에 그들은 문화적, 개인적 삶의 위기에 빠졌으며 이 위기를 통해 이들은 심각한 신앙적 시험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생각해보세요. 이들이 그래도 부유하고 좋은 가정에서 좋은 신앙 교육을 받고 그 나라를 위해서 살 10대였는데 갑자기 이들은 이들이 일으킨 일이 아니에요. 주위의 환경과 주위의 국제적인 정세에 의해서 나라가 망하면서 갑자기 이들이 알 수 없는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삶을 살게 된 것이 지금 다니엘과 그 친구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바벨론으로서 이런 이국 땅에서 살아야 될 뿐만 아니라 그 이국 제국의 정부에서 일하라는 요구를 받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리스도의 나라 살다가 모슬람 국가로 끌려갔어요. 그런 다음에 모슬람 국가의 정부에서 여러분 보고 여기 와서 일을 하라라는 지금 요청을 받았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은 정복한 주민 중 최고의 엘리트를 문화적으로 재교육해갖고 성장시켜서 나가서 바벨론 제국을 위해서 일하도록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근데 느부갓네살은 어떤 사람의 종류를 어떤 사람이 원하는지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아무나 뽑는 게 아니에요. 다니엘서 3장 5절에 보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해 이스라엘 자성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왕족과 귀족이에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왕족은 아니었으니까 귀족이었던 것이 나타나요.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생긴 것도 잘생겨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살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굉장히 엘리트를 데려오라는 거예요. 가문도 좋고 인물도 좋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후에 그들은 왕 앞에 3년 동안 훈련 과정을 이런 것을 갖게라는 거예요. 그래서 3년 후에 국가에 의한 관리나 정부 안에서 일자리와 원래 민족적 이름도 바꿔준다. 바벨론식 이름으로 개명하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랬잖아요. 일제일 때. 근데 안 바꾸는 사람 창씨 개명 안 했고 안 한 사람도 왜? 이름을 바꾼다는 것은 내 아이덴티티를 거부하고 버리는 일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자란 이 유대 소년들에게 이것은 엄청난 문화적 변화와 방향 전환을 의미하고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를 결정해야만 하는 것이 그들은 아마 양심과 힘겨운 싸움을 했어요. 자, 이렇게 기독교인인데 우리가 모슬람 국가에 끌려가서 그 모슬람 정부를 위해서 일하고 할 때 자, 여러분한테만 마음의 갈등이 안 생기겠습니까? 신앙 일단 신앙에서 이거는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하는 그런 갈등이 생겨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난 차라리 죽으면 죽으리라. 순교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나는 못한다 하고 순교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만약 이들이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나는 못하리라 하고 순교를 했으면 다니엘서는 이렇게 길게 나오지 않았을 거겠죠? 그냥 많은 순교자들 중에 한 사람으로 남아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들은 순교할 용기가 없었나? 용기가 없었기 때문에 그럼 그거를 받아들이고 다 살았나? 근데 그 보면 나중에 다니엘서에 나오면 생명을 걸 일이 있으면 이들은 생명을 걸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용기를 보여주는 거 보면 이 사람들이 이거를 억셉트한 것은 순교할 자신이 없어서 억셉트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바벨론 교육에 대해서 예라고 했습니다. 받겠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들은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라고는 이들은 바벨론의 학문과 언어 중 문화와 문명에 대한 완전한 제휴교육을 받아야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역사 속에서 보면 바벨론 문명은 고대 세계에서 굉장히 발전한 문명으로 문학과 수학과 천문학과 원시적인 과학 분야에서 큰 성과를 이룬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 문명은 다신론 종교의 온갖 특징과 섞여져 있다는 거예요. 다신론. 이거를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바벨론 교육은 많은 점에서 구약 이스라엘의 신앙과 근본적으로 다른 종교 문화 세계관에 기초해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우리가 우리 찬호도 이제 학교 가면은 창조론을 배우는 것이 아니고 진화론을 배울 것입니다. 우리와 다른 문화를 많이 배우고 그걸 배울 것입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안 된다고 가르치지 않고 학교 안 보내시고 집에서 홈스쿨링 하시겠습니까? 지금 다니엘은 지금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이면서 이들에게 바벨론 교육에 대해서 예라고 한 이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은 그럼 어떻게 되었을까? 이 세상 문화 속에 들어가서 교육을 받았을 때 이들은 과연 어떠한 삶을 살 수 있었을까?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다니엘서를 시작하는 다니엘이 처해 있었던 어떤 그 역사적인 그 배경을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그 배경을 들으면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이 배경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이나 다니엘이 처한 상황이나 똑같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렇게 바벨론 교회에 대해서 예라고 얘기했던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은 어떻게 되었는가 계속해서 다니엘서 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다니엘서가 우리의 삶 속에 아주 친근하며 가까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다니엘과 그 세 친구가 하나님을 섬기며 살았듯이 우리도 이 세상을 하나님 안에서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를 드리면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